청춘 꿈을 향해 뛴다. 계란을 품으면 닭이 나오고 오리알을 품으면 오리가 나옵니다. 미국 대통령 링컨은 노예해방이라는 꿈을 품고 노예해방을 가져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품는 꿈대로 현실을 이뤄가게 되는데요. 북한 청년 여러분께서는 지금 무슨 꿈을 마음속에 품고 계십니까? 마음속 꿈을 열정으로 이뤘던 혹은 이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 청춘 꿈을 향해 뛴다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정안젤라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북한 청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안젤라, 나이는 31, 그리고 직업은 승무원으로 지금 캐나다 항공사에서 네. 일하고 있고요. 승무원으로 5년, 그리고 승무원이지만 사무장으로 2년 이렇게 총 합해서 네. 7년 승무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 승무원이라 하면은 이제 북한에서 쓰는 단어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서요. 하늘을 네. 나는 비행기 안에서 이제 뭐 안내도 해드리고 뭐 서비스 여러 가지들을 해드리는 그런 그렇죠. 역할을 하는 직업인 거죠.
네, 네.
네, 저도 참 부럽습니다. 하늘을 나는 그런 어릴 때부터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로 누구랑 참 많이 닮으셨어요. 저희 이제 사무실에 정잼마 아나운서가 있는데 정잼마 아나운서의 친 여동생이신 거죠.
네, 맞아요.
네, 네 캐나다에 그쵸.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캐나다에 산지 17년 가까이 됐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지금 한국에 잠깐 들어오신 거죠.
잠깐 이제 베케이션 휴가를 받아서 나왔다가 네. 이렇게 저희 언니 부탁으로 나오게 됐는데
네.
인터뷰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언니가 뭐 방송 일을 참 잘 하시니까 동생도 물론 잘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한국에서 캐나다로는 몇 살에 이민을 가신 건가요?
몇 살인지는 제가 확실히 기억이 나진 않는데 그때가 6학년 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한국 나이 뭐 한 12, 13살 네, 뭐 이 정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6학년이면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당시에 조금 그래도 막 사춘기에 접어들 만한 그런 나이잖아요.
네.
가서 조금 어렵거나 뭐 아니면 남 그런 거 모르겠다 완전 신난다. 어떤 축이셨어요?
저는 처음에 갔을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께서 영어를 하나도 가르쳐 주시지 않고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 외국에 처음 나가면 어리니까 당연히 그냥 사회생활 하면서 배운다 그런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영어를 하나도 배우지 않고 갔기 때문에 어려움도 되게 많았고
말이 전혀 안 통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변에 한국 사람들은 좀 많았어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왜냐면은 고등학교 때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유학생, 이민자들 이렇게 해서 많았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네.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부터 오는 어린 아이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유학생 특히.
네, 네. 그러면 주변에 다 캐나다 또래 친구들밖에 없었던 거죠.
그쵸.
좀 의사소통 어떻게?
제 기억에 되게 남는 게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가 않았어요. 처음에 캐나다 갔을 때 한두 달 정도는 굉장히 그런 쪽으로 많이 힘들었고
네.
처음 학교를 탁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인사를 하는데 아이들 얼굴이 다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해외 서양인들이 동양인들 봐도 구별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비슷한 거겠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은 다 하얗고 머리만 다 노랗고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학교를 다시 와서 같은 아이를 만나면 같은 아이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많이 좀 정신적인 충격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어쨌든 같은 반 친구들이 좀 외모도 좀 동양인이고 하니까 뭐 안 네. 놀아야지 뭐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때 그래도 좀 어린 쪽에 속하잖아요. 그렇게 어리진 않지만 그래도 어린 쪽에 속해서 그런지 아이들이 그렇게 외모 가지고 아이를 따돌리거나 그랬던 거는 많이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저가 말을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네. 그냥 많이 도와주려고도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학교에서 어쨌든 수업을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수업이 처음에 수업 과정이 힘들기는 했죠. 왜냐하면 말이 안 통했기 때문에 네. 많이 암기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암기로?
네. 선생님이 이제 칠판에 이렇게 단어나 뭐 단어를 풀이해서 써주시면 그거를 그 다음 날에 아이들이 시험을 보더라고요.
아, 쪽지 시험처럼
단어를 불러주면 그 밑에 그 풀이를 해서 이렇게 시험을 보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눈치밥이라 그러잖아요. 눈치밥이 늘어서 이제 그거를 집에 가서 단어와 그 풀이를 그냥 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을 해서 아. 그렇게 시험을 봤던 걸로 기억이 나요. 되게
처음에 고생 많이 했겠네요.
처음에는 고생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북한에도 요즘에 영어 공부를 많이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얘기는 듣기는 했어요. 근데 좀 놀랍기도 했어요.
그렇죠. 네. 얼마 전에 북한에서 실제 쓰이는 영어 책이 저희 사무실에 있더라고요. 어떻게 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고 싶어요.
뭐 실제 생활에서 쓰는 회화 몇 마디 이렇게 써있기도 하고 하던데 그만큼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혹시 영어 공부에 조금 조언을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베이직한 영어 공부는 우선 외국에 가시는 분들한테는 항상 권해드리고 싶고
기본적인 것들 말씀하시는
네, 거세요? 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런 것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는 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쓰는 거나 저는 갔을 때 ABCD를 모른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쓰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고 네.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 분들을 이제 상대하게 되거나 그러면 어쨌든 베이직한 ABCD 그런 단어, 짧은 단어, Hi, 네. 뭐 How are you? 이 정도 그 정도 가지고 있으면 처음 외국인을 만났을 때 당황하진 않을 것 같다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뭐 기본적인 교과서 내용은 도움이 되니까 네, 충실히
네.
하시라.
네, 그런 거는 충실히 하시는 게
네, 교과서에 충실한 걸로.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대학 전공은 어떤 걸 선택을 하셨어요?
대학은 승무원이랑 굉장히 거리가 먼데 레크레이션 테라피라고 한국에서는 놀이치료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 북한에는 그런 개념이 없을 것 같아서 좀 자세히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놀이치료 자체가 캐나다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각 장애인 분들이 축구나 이제 배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공에 방울을 넣어두면 공을 따라서 가면서 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나기
소리 때문에.
아, 그러니까 보통의 생각은 시각 장애인은 축구를 할 수 없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이제는 그 시각 장애인 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네.
프로그램을 짜는 그런 과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시각장애인들이 할 수 없는 이 축구를
네.
이 놀이 치료를 하고 나면 만족도가 높고 좀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되긴 하죠. 어쨌든 많이 자신감이 굉장히 사람이 살면서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축구 예를 들어 축구를 그렇게 하시게 되면 아 이젠 다른 것도 할 수 있겠네라는 자신감이 들기 때문에
네.
굉장히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는
네.
처음에 공부했을 때는 이게 뭐지?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갈수록 아 이게 사람들한테 정말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이구나
네.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구나 그렇게 많이 느꼈어요.
장애인 올림픽이 뭐 예를 들어서 좀 달리기를 할 수 없는 하반신 마비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쵸.
뭐 휠체어를 조금 개조를 해서 달릴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좀 연관이
네.
있는 건가요?
많이 연관이 있어요. 가서 많이 저희가 가서 도와드리기도 하고
네.
이제 프로그램을 짜서 더 높은 레벨의 리치할 수 있게끔
도달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아, 네. 확실히 캐나다는 그 장애인의 인권들을 좀 돌보는 면에 있어서 잘 되어 있나 봐요.
그렇죠. 캐나다가 이제 화장실만 가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옆에 벽에 손잡이 같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고 그래요. 화장실뿐만이 아니라 피트니스 센터라 그러죠?
네, 운동 시설.
운동 시설을 즐기러 갔을 때도 이제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구조 자체가 네. 조금씩 틀려지게 돼 있어요.
아, 네. 누가 올지 모르는 몇 안 되는 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다 배려가 돼 있네요.
네, 네.
아, 참 살기 좋은 곳에 살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의미 있는 공부를 하셨고 계속 하셨어도 참 보람된 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진로를 정하실 때는 막상 또 승무원을 정하셨단 말이에요.
네.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제가 어렸을 때 하고 싶었던 직업이에요. 그런데 대학을 가는 거는 저희 부모님의 욕심이 굉장히 많았고
네.
그래서 가게 됐는데 네, 레크레이션 테라피라는 프로그램을 하게 돼서 의미 있다고는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저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2학년 때 그렇게 빠지게 됐어요.
아, 근데 네. 그 승무원과 관련된 학과는 없나요?
학과는 대학교에서는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투어리즘이라는 그런 칼리지
관광인데
대학교는 아닌 학교라고
그런 전문 학교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에서 승무원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굳이 안 가도 되고
네.
직업을 직접 선택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부모님께서 굳이 이렇게 좀 반대를 하시고 대학을 가야 하는 뭐 이런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런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한국 사회나 문화를 봤을 때 대학에 가는 게 굉장히
하나의
큰 당연하게 여기시기도 하고 하나의 큰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뭐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부모님 욕심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도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걸 조건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렇게 해서 대학의 학부에 어떻게든 지원을 하셨고 합격을 네. 하셨고 근데 그 꿈을 이제 승무원이 되겠다는 꿈을 버리지는 못하셨고
네.
2학년 때 합격을 하신 거죠. 승무원 시험을.
네,
근데
맞아요.
학생이 시험에 지원을 하고 합격하는 경우가 있나요?
캐나다에서는 대학을 가지 않아도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으면
네.
이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캐나다 시민권자여야 하고요.
네. 그래도 2학년에 승무원을 합격을 하시고
네.
좀 학업이랑 병행을 쭉 하셨잖아요. 이게 도무지 가능한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어떻게 하셨을까?
많이 힘들었죠.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에어캐나다에서 70시간에서 80시간 정도를 한 달에 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학년 때 많이 고민을 했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첫 학기는 학교와 비행을 같이 했었죠. 근데 몸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신적으로
그쵸.
견딜 수가 없어서 한 학기 끝나고 그리고 다음 학기부터는
학교를
휴학을 하고 비행을 조금 하다가
네.
다시
학교를 다니면서 하고
다니면서 하나씩 코스를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졸업하는데 한 7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보통 4년에서 끝나야 할 것을 3년을 더 이제 휴학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부모님은
네.
제가 졸업 못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세요. 졸업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네.
뭐 소식이 없으니까 아 졸업 못하면 관둬라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졸업은 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7년을 유지하면서까지 졸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셨나 봐요.
그쵸. 그래도 처음에 제가 노력한 게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한 2년 딱 공부를 하고 승무원을 한 거잖아요.
네.
처음에 시작한 2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이것도 끝내야 하고 승무원도 너무 좋고,
네.
이걸 다 하기 위해서는 내 체력이 받쳐줘야 되고,
그러니까요.
정신적인 의지도 있어야 되고. 근데 특이한 게요, 캐나다 항공사는 네. 직업을 동시에 두 개를 지닌 분들이 계시다고. 예를 들면 이제 승무원을 하면서 아까 뭐 한 달에 75시간 정도 근무를 한다고 하셨는데, 남는 시간에 그쵸. 뭐 치과의사 하시는 분도 계시고 선생님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맞아요.
가능한가요 이게?
제가 2학년 때 또 공부를 계속 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게, 에어캐나다에서 원하는 시간이 70시간에서 80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만 채우면 제가 다른 걸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를 끝내놓으면 나중에 승무원이 돼서 스케줄이 좀 더 좋아졌을 때 두
네.
가지 일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공부를 끝냈어요. 공부를 끝내고 말씀하신 대로 에어캐나다 승무원들은 두 개의 일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일하는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예를 들어서 네. 선생님과 또 승무원을 같이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정말 이건 극과 극인 그런 양
그렇죠.
상태인 것 같은데, 별로 힘들어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 삶에 많이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승무원으로 일할 때는 승무원으로서 굉장히 충실히 하시고
네.
그리고 다른 직업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다른 직업으로서 승무원으로 일할 때 또 많은 도움을 또 주세요. 예를
그래요?
들어서 아이랑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의 네. 비행기에 타시면 비행기에 탄 아이들을 굉장히 잘 보시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그렇죠. 이제 그리고 간호하시는 분들,
네, 네.
간호사분들,
간호사.
네 그런 분들도 타시면 이제 비행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의사분들처럼 어떻게 많이 도와주시지 못하지만은 많이 이렇게 간호 학에서 배우신 그런 거를 많이 또
활용을 해서
저희를 많이 도와주시곤 하죠.
어쨌든 다 그 비행기 내에서 자신의 직업을 충실히 하는데 좀 어떻게 해서든지 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네요.
네네 그렇죠. 네.
캐나다는 승무원을 양성하는 학원이 있나요? 한국은 이 전형적인 승무원을 외모부터 시작해서 마음가짐부터 해서 다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학원이 있거든요.
네.
캐나다도 있을까요?
학원은 있기는 하지만 에어 캐나다에서 저희한테 이야기할 때는 그런 것들은 굳이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 사람들한테 승무원의 조건에 제일 중요한 건
네.
사람을 어떻게 대하냐, 그런 성격적인 부분, 그리고 또 얼마나 안전에 신경을 쓰냐, 그런 부분을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한국이랑은 우선순위 가치가 뭐 어느 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어쨌든 손님을 대하는 그런 안전, 이 가장 우선시되는 분위기인 거죠.
네, 네, 그렇죠. 안전을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를 제일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좀 캐나다의 항공사들은 그래도 안전을 최우선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한 7년 정도 일을 하셨는데
네.
뭐 만족스러우신가요?
저는 일을 할수록 만족해요.
그래요. 얼굴이 그래서 행복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캐나다 항공사 승무원. 정말 궁금한 것들이 더 많은데요.
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